VOA 세계 뉴스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 정부와 대화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국영방송 연설에서 이란은 항상 대화의 힘을 믿어왔다며 미국이 제재와 경제적 압박을 풀고 핵합의 틀로 복귀한다면 지금 당장 어느 곳에서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즉각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제안했던 것과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서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지만 대화 제의에 응한다면 나와 대통령 모두 재앙이라고 여기는 이전 정부의 행태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이란을 상대로 핵합의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협상으로 이란의 핵능력이 여전하고 테러 지원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합의 과정과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합의에서 탈퇴하고 지난해부터 원유 금수를 비롯한 대이란 경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게 이동 경로를 제한한 입국 비자를 허가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유엔 회의에 참석하는 자리프 장관을 대상으로 조건을 붙여 비자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회의장인 뉴욕 시내 유엔 본부와 이란 대표부 그리고 숙소 등으로 거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빠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미 국무장관이 자리프 장관의 방문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조치는 자리프 장관의 외교 활동과 언론 접촉이 미국과 세계 여론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2%에 머물렀습니다. 분기 단위로는 1992년 3월 통계 작성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앞선 최저치였던 전분기의 6.4%보다 낮아진 것으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의 GDP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6.9%를 기록한 이래 2분기 6.7%, 3분기 6.5%, 4분기 6.4%로 줄고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 6.4%를 유지해 바닥을 치는가 싶었지만 하락을 이어간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중국 국가통계국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심각하고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미중 무역 전쟁을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대외 불확실성으로 꼽고 있습니다. 홍콩 시내 대형 상가에서 주말인 어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명보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홍콩 외곽 상업지구인 사텐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1만 5천여 명, 경찰 추산 2만 8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사텐 일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는 저녁 8시쯤 경찰이 해산에 나서자 인근 대형 상가인 뉴타운 플라자로 들어가 진압병력과 대치했습니다. 시위대는 철수를 요구하는 경찰의 우산과 물병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전투경찰대원들은 곤봉을 휘두르고 최루액을 분사하며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 등이 격화돼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총 20여 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압경찰은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홍콩의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완전 철회와 캐리람 행정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6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인접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벌일 계획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어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인민해방군이 금년간 동남연해 해상과 공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동남연해는 타이완과 가까운 산둥과 장수, 광둥성 일대 등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연합보를 비롯한 타이완 언론은 최근 미국과 타이완이 교류를 넓히는 데 대한 경고성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중국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공식 웹사이트에 훈련 계획을 고지한 점들을 현지 매체들은 주목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면 이는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대남 비난에 대해서 미한 공조의 균열을 꾀하고 민족 공조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늘 강조하는 게 우리 민족끼리잖아요. 민족 공조해서 외세를 처부수자 하는 게
미국 하원에서 대북 제재 강화와 북한 비핵화, 한국 전쟁 종전을 위한 외교 추구가 담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면 이는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은 데 대해 진정으로 특별한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2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지낸 세바스찬 고르카의 라디오 프로그램 아메리카 퍼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것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 정권에 대한 중요한 임무를 지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함으로써 세계 그리고 미국을 향한 위험을 줄이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진 것과 폼페오 장관 자신이 카운터파트와 시간을 보내면서 양측이 바라는 최종 상태인 공동 목표, 특히 그곳에 어떻게 도달하며 어떻게 모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지 등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을 진정으로 주시할 만한 무언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북한의 안전 보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 일을 더 잘해야 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가 올바르고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외교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대남 비난에 대해서 미한 공조의 균열을 꾀하고 민족 공조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반면 미북 사이에 균형 있는 중재 역할에 나서달라는 압박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안소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정상회동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었지만 양측이 합의한 실무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15일 VOA에 이는 북한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용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실무협상을 앞두고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 여론이 있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계산이 깔렸다는 겁니다. 양국 모두 북한이 합의했다고 밝힌 실무협상을 성사시키기 원하는 만큼 북한은 이를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게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협상을 할 때 시간을 끌어요. 이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래왔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지연하면서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다 유리한 협상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 진지하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이전과 다른 협상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2, 3주 내로 하기로 했으면 바로 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의 성실의 원칙, 굿페이스라고 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건데 북한은 그러한 협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시간을 지연하면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지만 북한이 단순히 몸값을 올리기 위한 시간 끌기용 혹은 한국 정부의 목리 부리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는 한국의 미북 사이에서의 보다 균형 있는 중재자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하노이 이전 작년 한 11월 이후로 보면 상당 부분 미국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일방적 한쪽의 미국 측의 어떤 메신저 역할 이상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럴 바에는 우리가 북한하고 그러니까 남쪽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점.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하면 남쪽이 같이 설득을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미국하고 바로 하면 되지. 왜 남쪽 긴가를 끼워서 복잡해 하냐는 거죠.
또한 이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매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어떤 이행이라든가 어떤 남북관계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을 좀 해달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강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연구원은 북한의 대남 메시지를 보면 남북미 3자 구도가 아닌 남북, 미북 투트랙 전략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민덕 전 국립외교위원장은 실무협상과는 별개로 한국에 남북 정상회담을 원하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라는 요구로 해석했습니다.
한국한테 줘야 될 게 결국 정상회담인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한을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북한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쌀 몇만 톤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굉장히 큰 거를 얻어야 되고 그거는 한국을 좀 더 뭐라 할까요 좀 속하게 하면 더 큰 걸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질 수 있겠죠.
아울러 윤 전 원장은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미한 공조의 균열을 만들면서 한국의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맥락 속에서의 겠죠. 네. 뭐 제재 완화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한미 공조를 깨고 한 민족 공조로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북한의 비난도 이와 일맥상통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북한이 늘 강조하는 게 우리 민족끼리잖아요. 민족 공조해서 외세를 처부수자 하는 게 북한의 논리이기 때문에 걔들이 선전선동하기에 딱 좋은 주제가 나온 거죠.
앞서 북한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서 일본의 관련 조치를 비판하면서 일본과 과거는 물론 현재에 대해서도 철저히 결산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김동엽 교수는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구체적 상응 조치를 먼저 제시해달라는 북한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경제적으로 밝고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겠다는 제안은 북한에게는 모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무협상을 하기 전에 뭔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뚜렷한 모습이 보여야만 협상에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뜬금없이 나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셈법을 바꿔오라는 게 완전히 뭔가 미국이 양보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한테 뭔가 지금 실무협상을 하자고 하고 뭐 동결 이야기도 나오고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들이 가지고 나올 게 도대체 뭔지를 알게 달라는 거거든요. 사실요.
조성열 연구원은 갑자기 실무협상 재개가 합의된 만큼 북한의 내부적 조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판문점 접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무성이 하는 것까지는 된 것 같은데 그 담당을 누가 할 것인가는 아마 지금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 아닌가 싶어요.
조성열 연구원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내 고위급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한 달이 걸렸다며 실무협상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20년간 핵무기를 유지할 것이며 어떤 경제, 외교, 군사 압박도 단기간 내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과학자연맹 FAS는 북한이 앞으로 20년간 핵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북한 정책에 관한 국제 스터디그룹 보고서에서 어떠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도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완전히 검증된 핵무기 폐기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한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은 서울에서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합의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way to go about this is for the United States and allied countries to develop a common understanding of what the most threatening systems are.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공통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고 북한이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최소한의 합의로는 북한의 군사기술 해외거래 금지와 사이버 공간 내 범죄 행위 중단, 일본 상공 통과 미사일 발사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협상의 하나로 미국과 동맹국은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제재 면제 허용 시간을 정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 관련 기술들은 제재 해제와 관련한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지도자들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도 제재 완화 대상에 올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와 별개로 조건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complete delinking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kind of protection of effective channels for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하고 인도주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경로들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전략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하원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의 비핵화,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10일 전체 회의에서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조항도 국방수권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 결의조항은 로칸나 의원 주도로 의회 내 진보 코커스에 프라밀라 자야팔 공동위원장 등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추진했습니다. 핵심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외교가 필수적이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달성을 위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신뢰할 만한 방위와 억제 태세를 통해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금융위 소속 앤디바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법안입니다. 미 재무부가 대북 거래 또는 기타 지원에 연관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 계좌 혹은 환 계좌 유지 개설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해외은행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바 의원에 따르면 이 조치는 북한은 물론 해외 국가에 가한 미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상원도 지난달 말 유사한 내용의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 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상하원은 조정 합의를 통해 각각의 국방수권 법안을 한 개의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대북 제재 법안과 관련해선 중국 대형은행을 겨냥한 조치 포함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바 의원에 따르면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는 법안 지지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행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상하원은 주한미군 감축금지 조항을 국방수권 법안 마련 초기부터 포함해 각각 가결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축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입니다. 한편 국방수권 법안은 약 한 달간의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의회는 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최종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의 대북 금융제재 확고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문제에서 8년 연속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12일 발표한 금융거래주의보에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기구로부터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3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전체 14페이지 중 5페이지에 걸쳐 북한 문제를 명시해 북한 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난달 12일 공개 성명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성명은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또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업 설립과 더불어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북한은행과의 거래 혹은 대리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도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 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현존하는 미국의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어떤 대리계좌와의 거래를 금지해 이미 다른 관련 법규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응조치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대응조치국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연속 대응조치국으로 지정되어 온 북한은 3년 가까이 이 리스트에 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주의보는 지난달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란에 대해서도 공개 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과거에 비해 이란에 대한 내용 또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두세 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향한 일본의 전략물자 북한 유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미한 두 나라의 밀접한 대북제재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제재 이행 의무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백송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주장한 데 대해 한국 청와대가 제안한 국제기구의 공동조사 방안을 지지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김유근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모두 핵물질과 생화학무기 등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를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 등 국제기구로부터 조사받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을 삼간 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8일에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가하고 한국이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악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일본, 한국 모두에 대한 동맹이자 친구로서 양국 간 혹은 3국 간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북한을 포함한 공동의 역내 도전 과제와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다른 우선 사안들의 직면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 단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건 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은 공개적으로나 이면에서 일본, 한국 두 나라 모두와 이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이행 보고서 제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 성명을 낸 것도 유엔 회원국들의 저조한 이행 보고서 제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성명에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비난은 앞서 미국이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함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회원국들에 보낸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북한의 모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안보리 대북결의 23975의 8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등이 공개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에 이행 촉구 서한을 보낸 이유는 이행 보고서 제출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23975 8항은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기 전 중간 이행 보고서를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출 마감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11일 현재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35개국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수치는 특히 같은 기간 다른 대북결의에 따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 수와 비교하면 더욱 대조적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안보리 대북결의는 2006년 10월 채택된 1718호로 이행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1월 13일부터 4개월간 68개 나라가 제출했습니다. 또 2009년 6월 12일 채택된 결의 1874호는 마감일인 7월 27일로부터 4개월간 45개 나라가, 2321호는 4개월간 70개 나라가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이 밖에 2017년 12월 채택된 237호는 4개월간 무려 73개 회원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718호부터 2397호까지 이행 보고서를 내야 하는 8개의 대북 결의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35개국 이상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2397호의 8항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이라는 한 가지 항목에 대한 이행 보고서이기 때문에 다른 결의보다 제출하는 나라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는 비단 북한 노동자가 있는 나라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 전체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브라질이 북한 노동자가 없다는 내용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다른 대북 결의는 모두 제출 마감일만 둔 반면에 23975 8항의 경우는 특별히 중간 보고서 제출일을 따로 지정하고 여기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는 9만여 명에 달합니다. 북한 정권은 이들이 받는 월급의 70에서 90%를 각가지 명목으로 거둬들여 연간 수억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북한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북한 TV를 보면 수입병을 없애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여러 가지 유약재들을 우리나라의 흔한 천연 광물을 가지고 자체로 생산 보장해서
배도 전차 부분품들의 국산화 비중을 98% 이상으로 보장하면서
북한이 수입병을 없애라며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외환난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제재로 외화가 부족해지자 수입을 줄이고 국산품을 사용해 귀중한 달러를 아끼자는 의도라는 겁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열악하지만 북한 걸 쓰면서 외화를 될수록 그 외화 또 외국 상품을 쓰면 그만큼 그 애국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계속 선전공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고강도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의 구호부터 대외정책, 산업계, 돈주, 당간부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살림살이에 이르기까지 북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의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2012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할 당시 북한 당국이 내건 구호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지식경제, 강성 부흥의 전성기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올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놓은 구호는 자력갱생과 말리마입니다.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북한 당국이 1950년대와 60년대 사용했던 자력갱생 구호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강력한 안보이사회 제재조치가 가해지고 있으니까 그 길밖엔 갈 데가 없겠죠. 경제가 나빠지니까. 경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북 제재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북한의 광업 분야입니다. 광물 수출은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으로 석탄과 철광석 수출은 북한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특히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로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하루아침에 돈줄이 끊겼습니다. 석탄 수출길이 막히자 북한은 밀수출을 꾀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지난해 3월 자국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석탄 2만 6천 톤을 실어 밀수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물선은 인도네시아에서 1년간 억류된 데 이어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 조치됐습니다. 북한의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돈주들은 그동안 석탄, 수산물, 의류, 인가공 등 북한의 3대 수출을 주도하며 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수출이 90%가량 줄어들면서 돈주들도 큰 손해를 보거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돈주 대신 빚주라는 말도 나온다고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당 간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중간급 당 간부가 그런대로 살려면 한 달 생활비가 30에서 50달러가량 듭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직장 월급은 1달러 8천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보위부와 당 간부, 검찰소와 세관장들은 평소 돈주나 장마당 상인들로부터 뇌물이나 뒷돈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재로 돈주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간부들도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한국서울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관료들은 뇌물을 통해서 무역이나 외화벌이꾼들 통해서 돈을 받기도 하고 많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뇌물을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이나 외화벌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이 중간 관료의 줄 수입은 뇌물도 줄겠죠. 따라서 그런 사람들 똑같이 어려움이 봉착했다고 봅니다.
무역 분야에서 시작된 제재의 여파는 공장과 기업소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외화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정권 수립일 그리고 당 창건일에는 쌀과 술, 과자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특별 공급이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외화가 부족한 가운데 북한 당국은 엄청난 달러를 써가며 기름을 밀수해 외화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워싱턴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So they're using their dollars to bring in the fuel oil which they desperately need.
그동안 대북 제재 무풍지대였던 장마당도 이제 제재의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사가 안 돼 장마당에서 디젤류와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한편 한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꽃제비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에 이시마루 지로 대표가 지난 3월 28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힌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서 그 꽃제비가 뭐 시장이나 그 역전을 드나드는 것을 정말 저 강하게 저 돈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을 저 전국적으로 많이 저 그 건설하고 그다음에 그 만나하는 아이들을 바로바로 잡아가지고 그런 그 고아원에다가 보내는 그런 것을 좀 아주 집요하게 해왔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 한 도시가 아니고 여러 도시에서 그런 똑같은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 전체적으로 저 일방 소민들에도 많은 좀 타격이 받기 시작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재 해제는 북한 수뇌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정치적 과업이 됐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월 말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영변 핵설 폐기를 대가로 대북 제재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되고 김 위원장은 빈손으로 평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김 위원장의 권위가 크게 추락했다고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갈 때 외교 안보 라인을 대규모로 제동을 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실은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복귀해서 거의 결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북 제재 완화를 기대했던 장마당 세력들, 북미 협상에 대해서 기대했던 엘리트 세력들 이쪽 양측으로부터 실망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주목되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월에서 4월까지 넉 달간 북한에 4천 톤의 정제유를 공급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1월에서 5월 기간 중 2만 2천 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는 안보리가 정한 공급 한도의 42%에 달하는 겁니다.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 중국과 러시아가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은 몰라도 대규모 경제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A little bit of food aid, a little bit of gasoline maybe. Nothing at all comparable.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계속되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를 푸는 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고 그 실행에 상응한 단계적 제재 해제 조치를 얻어내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이 위기를 맞은 이란 핵 합의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은 여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란 핵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홍콩 외곽에서 주말인 14일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미 이민 세관 단속국이 14일 미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규모 검거 작전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볼까요? 지난 2015년이죠. 이란과 6개 나라가 맺은 이란 핵합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 외무장관은 희망을 얘기하고 있네요. 아직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이 15일 이란 핵합의는 아직 사장되지 않았다면서 이 핵합의를 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헌트 외무장관은 이란이 만약 핵무기 개발을 재개한다면 이는 매우 독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도 이란 핵합의를 살려낼 작은 창문은 아직 열려 있다고 예. 덧붙였습니다.
헌트 장관의 이런 발언이 관심을 끄는 이유가 그 이란 핵합의 관련 회담이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세 개 나라 외무장관이 모여서 이란 핵합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네.
이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헌트 장관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네, 이 세 나라는 바로 핵합의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 등이 맺은 합의입니다.
예.
정식 명칭은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입니다. 줄여서 JCPOA라고 하는데요. 이 계획은 이란 핵 개발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요. 따라서 이란의 핵 농축도와 우라늄 저장량 등을 무기 생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또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전면 사찰을 수용하기로 하는 대신 서방세계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란이 최근에 핵농도 농축도도 올렸고요. 우라늄 저장 한도를 모두 넘어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란이 지난 7일부로 핵 합의에서 제한한 농축도 3.67%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란 측은 전력 생산을 위한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는 5% 농도의 우라늄이 필요하고 연구용인 테헤란 원자로에 쓰일 수 있는 농도는 20%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우라늄을 4.5%로 농축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앞서 지난 1일에는 핵 합의에서 제한한 저농축 우라늄 저장량 300kg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란이 핵 합의 이행을 파기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란이 핵 합의 파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헌트 장관은 15일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려면 앞으로 1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네.
아직 합의를 살릴 여지가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란이 이렇게 핵 합의를 깨게 된 이유를 미국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이 1년 전에 핵 합의에서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새로운 대이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란 핵 합의에 있는 이른바 일몰 조항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란 핵 개발에 부과된 주요 제한 조치들이 해제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네네.
작년 5월에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란이 이제 반발을 하고 다른 핵 당사국들을 압박했습니다.
네,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는 등 이 핵 합의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네.
그러자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우회해서 이란과 거래할 수 있는 특수법인인 인스텍스를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자신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결국 우라늄 농축도 상한선을 깬 겁니다.
네. 자, 핵 합의 당사국들 지금의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6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15일까지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아직 뾰족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요. 15일 프랑스와 영국, 독일 외무장관이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네, 프랑스, 영국, 독일 이 세 나라가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서 공동 성명을 냈죠.
예,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프랑스와 독일, 영국 정상들은 비핵화 체제 유지라는 공동의 안보 이익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년 전에 이란과 당사국들이 맺은 이란 핵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 세 정상은 미국이 제재를 재개하고 이란이 핵 합의의 주요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핵 합의가 파기될 위험에 처한 것을 우려한다면서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재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역시나 대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 정상은 성명에서요.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선의를 갖고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무엇보다 핵 합의 유지는 이란이 의무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에 달려있다면서 이란이 최근 취한 조처들을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큰 시위가 벌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콩 외곽 사틴 지역에서요, 14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1만여 명, 경찰 추산 한 2만 8천여 명이 모여서 범죄 인도조례 개정안 완전 철폐와 캐리람 행정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면서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네, 시위 중에 폭력 사태도 벌어졌네요.
있네요. 예, 14일 온종일 평화적인 시위가 이어지다가요. 시위가 마무리될 때쯤인 저녁 한 8시경에 경찰이 해산에 나서자 갑자기 경찰과 시위대가 격돌했습니다. 네네. 일부 시위대는 인근 대형 상가인 뉴타운 플라자로 들어가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네,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예, 시위대는 철수를 요구하는 경찰에 우산과 물병 등을 던지면서 저항했고요. 네. 진압 병력은 곤봉을 휘두르고 최루액을 분사하면서 대응했습니다. 아, 이 과정에서 몸싸움 등이 격화되면서 부상자가 나온 건데요. 아, 총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진압 경찰도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홍콩의 반정부 시위가 벌써 한 달을 넘었는데요. 홍콩 당국은 이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지난 9일에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이른바 송환법안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홍콩 당국의 송환법 개정 추진은 완전한 실패라고 인정하면서 해당 법안 추진을 무기한 중단할 것이고 내년 7월에 의회가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으로 소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시위가 멈추지 않는다는 건 뭔가 더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예, 홍콩 시민들은 법안의 완전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아, 법안이 자동 소멸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또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와 시위대 처벌 면제, 민주주의 선거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큰 시위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완전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중국 본토와 마카오, 타이완 등의 형사 용의자 등의 신병을 넘겨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홍콩 야권과 대학생, 시민사회 단체들은 조례 개정으로 중국의 비판적인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이 본토로 송환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시위에 대해서 홍콩 당국의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캐리람 행정장관이 14일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한 시위대를 폭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또 자신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람 행정장관 임기는 2022년 6월까지인데요. 앞서 중국 정부는 람 장관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부터 이민 세관 단속국이 대대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할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예고를 했었는데 단속이 진행됐습니까?
네,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몇몇 지역에서 불체자를 단속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 예고처럼 대규모 단속이나 검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ICE는 연방 국토안보부 소속인데요. 주로 미국 안에 있는 불법 체류자를 쫓는 일을 합니다.
네, 그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은 미국 안에 있는 그 모든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매트 엘벤스 ICE 국장 대행이 14일 폭스뉴스 방송에 나와서요. 이민 법정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네.
이에 따르지 않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개인들이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뭐 갑자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최근 중미나라에서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예, 불법 체류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중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오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14일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단속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 그리고 민권단체가 전한 내용인데요. 몇몇 지역에서 산발적인 단속 외에는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빌 더블라치오 뉴욕시장은 관내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이 있었지만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민권단체인 남부 빈곤법률센터도요. 아틀란타 같은 남부 대도시에서 단속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이게 그 지목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불법 체류자가 많은 대도시들입니다.
예.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예. 남부 텍사스 댈러스, 조지아주 애틀랜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그리고 동부 뉴욕, 또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등입니다.
지난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단속을 예고했었다가 또 연기된 적이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연기됐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서 단속을 미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여서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시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추방 작전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나 민권단체, 친이민 단체뿐 아니라 단속이 펼쳐질 몇몇 지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이들 지역 정부는 이민세관 단속국 단속에 대응해서 산하 기관의 이번 단속에 절대 협조하지 말라고 네.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권단체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에게 이렇게 대응을 하라 이런 지침을 또 밝히기도 했었죠.
예,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집에 머무르라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네네.
또 요원이 집에 와서 문을 열라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고요.
예.
또 몇몇 단체나 종교기관들이 단속을 피하려는 불체자들이 머무를 장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민권단체들은 법률 지원단을 꾸려서 체포된 사람들이 신속하게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 30도, 남포도 아침에는 21도, 낮에 3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9도, 중강 아침 최저 17도, 강계는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개성과 신계 지역에 한때 소나기가 내립니다. 용연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1도, 낮 최고 28도. 개성 아침 최저 21도, 낮에는 29도. 사리원 아침에는 21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흐린 날씨에 한때 소나기 내린 곳이 많습니다. 함흥과 원산, 장전은 오전에 소나기가 내리고 장진, 해산, 풍산, 김영권 지역, 평강, 삼지연은 오후에 가끔 소나기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5도. 해산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7도. 원산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6도. 청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1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 중국은 그런 미국 기업과 협력이나 상업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경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어긴 것은 물론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했다며 이는 중국의 주권과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재를 발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경 대변인은 어떻게 제재할지 당장 공표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다만 중국인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완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미국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타이완을 상대로 에이브럼스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22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해 의회 심의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경 대변인은 카리브해 4개국 순방길에 최근 미국 뉴욕을 경유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공 대변인은 차이 총통이 미국에서 일국 양제에 대해 허튼 소리를 했다며 민주라는 가면을 쓰고 국제사회를 현혹해 동정심을 사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 정부와 대화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국영방송 연설에서 이란은 항상 대화의 힘을 믿어왔다고 밝히고 미국이 제재와 경제적 압박을 풀고 핵합의 틀로 복귀한다면 지금 당장 어느 곳에서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즉각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제안했던 것과 똑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서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지만 대화 제의에 응한다면 나와 대통령 모두 재앙으로 여기는 이전 정부의 행태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이란을 상대로 핵합의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협상으로 이란의 핵능력이 여전하고 테러 지원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합의 과정과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에서 탈퇴하고 지난해부터 원유 금수를 비롯한 대이란 경제 제재를 복원시켰습니다. 미국 정부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게 이동 경로를 제한한 입국 비자를 허가했다고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유엔 회의에 참석하는 자리프 장관을 대상으로 조건을 붙여 비자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리프 장관은 회의장인 뉴욕 시내 유엔 본부와 이란 대표부, 숙소 등으로 거동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미 국무장관이 자리프 장관의 방문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2%에 머물렀습니다. 분기 단위로는 1992년 3월 통계 작성 시작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앞선 최저치였던 전분기의 6.4%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GDP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6.9%를 기록한 이래 2분기 6.7%, 3분기 6.5%, 4분기 6.4%로 줄곧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 6.4%를 유지해 바닥을 치는가 싶었지만 하락을 이어간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중국 국가통계국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심각하고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시내 대형 상가에서 주말인 어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홍콩 외곽 상업지구인 사텐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주최 측 추산 11만 5천여 명, 경찰 추산 2만 8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사텐 일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는 이날 저녁 8시쯤 경찰이 해산에 나서자 인근 대형 상가인 뉴타운 플라자로 들어가 진압병력과 대치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